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든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 옵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을 오베이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명 준수는, 준행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중요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간을 이룬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준행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 가르쳐 달라는 말이 시편 119편에 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가르쳐 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이면에는 사실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뜻을 바로 이해하고 알려면 성령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4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가르쳐 달라,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 여러분, 깨달음은 understanding이죠.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를 갖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습니다. 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필사하지 않습니까? 통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해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없이 이 모든 말씀을 하는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 공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자기 공로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다 정도로 치우치게 되고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로 빠지게 돼서 이 말씀 가지고 형식주의로 빠졌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박식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토라, 유대인의 법전, 율법의 말씀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사들, teacher of the law라고 그러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자각, 깨달음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형식주의로 치닫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는 완전히 하등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율법사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주옵소서. 이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깨달음, 이해와 확신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준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준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깨달음 없이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질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까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사랑의 주님이라고도 흔히들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질타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없을 때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과오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신자의 각오요 결단입니다. 말씀을 적당히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까는 끝까지 지킨다고 했는데 주의 법을 준행하며 계속 그 법에 따라서 준행하면서 전심으로, 이번엔 전심으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한결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정에 걸쳐서 모든 마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만 내가 지키겠나이다. With all my heart, 이런 말이죠. 나의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이 전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전심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 사람들은 온전한 깨달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내면을 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내면이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내면 중에서 두 가지가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이 내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면이 상징하는 것은 마음, 눈인데, 우리 신자들은 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 증거들, 말씀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사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나를 순종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돼야 돼요. 이 증거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주의 증거의 말씀을 향해서 향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증거들을 향해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속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면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참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내면이 잘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지 않을 때 오는 게 뭐냐면 탐욕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향해요.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탐욕으로 귀 기울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한다는 말이 영어성경의 NSB 영어성경은 incline이라는 말을 썼어요. incline 뭐냐면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기울이게 하시고, NIV 성경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의 성경의 번역이랑 맞는 번역이 NSB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ncline,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기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계명에 귀 기울여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향하게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디렉션, 방향이죠.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탐욕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나한테 말을 하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가 탐욕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탐욕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 탐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란 말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요. 이 탐욕이란 말이 부정직한 어떤 부정직한 영어로는 dishonest gain, 부정직하게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거. 그것도 탐욕이란 게 원문적에서도 무엇이냐면은 욕심, 탐심, 뭐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 나의 욕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selfish gain, 이기주의적을 얻는 거,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욕심이죠, 욕심, 탐심. 여러분, 이런 탐심은 사실 주님으로 향하게 하는데 이게 방해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잘 절제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귀 기울이는 삶, 말씀으로 우리가 기울어져야 되는 삶을 살때이 탐욕을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탐욕 안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 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존재, 욕심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깨달음과 자각, 이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입으로만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들로 이야기해서 향해야 돼요. 그 37절에 이제 마음이 나왔습니다. 눈을 보십시오.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렇다면 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 눈이 헛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이런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어떤 피지컬한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을 보는 눈 많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그 이면의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 그러나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왜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눈을. 영적인 눈을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눈은 허탄한 것을 좋아합니다. 눈은 욕심적인 것을, 나의 탐욕을 부리는 것을 좋아해요. 탐욕적인 것을 좋아해요. 눈은 시각적인 것에 자극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허탄한 것이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세, 부, 물질, 뭐 여러 가지도 될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가 될수 있어. 특정하게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이 허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탄한 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탄한 것은 영구하지 않다, 유한하다, 짧게 끝나는 것이다, 한정적인 것이다. 허탄한 것은 굉장히 템포러리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허탄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탄한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뭐라 했어요?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과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되어야만이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마음과 눈이 허탄한 것을 보고 탐욕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 순종이 준행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wish list 바라는 리스트로 끝나버립니다. 바라버리는 걸 그냥 바람, 소원입니다. 소원, 소망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의 한 리스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허탄한 것과 가치 없는 것과 비교해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다 풀이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풀 되신 성도님들, 풀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풀이래요. 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풀이라는 걸 아세요? 들의 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유한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유한한 찰나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보고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옛날에 그 옛날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주의 도, 주의 길, 이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도라는 거예요.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도로 인해서 소송되어지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의 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허탄한 것이 아닌, 한정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고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도로 우리를 소송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살아나는 삶을 살 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면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말씀이 우리가 읽는다고 암송한다고 필사한다고 쓴다고 말씀이 그냥 저절로 세워지나요?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를, 주의 종을, 성도들을, 여기서는 종이라는 의미는 모든 성도를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바람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준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세워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것은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자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세움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각 개개인이, 우리 각 개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세움을 받는 자들이 처음서부터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세워달라는 말은,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는 말은 자기도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세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들 모두 다가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말씀 준행의 목적이겠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고백과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구체적인 삶이 39절에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회방, 자기가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회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꾼들, 걸림돌들,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경외케 하는데 회방하는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준행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회방되는 요소들,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방되어지는 것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 회방되는 것,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35절도 보세요.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행케 하소서. 여러분,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것도 우리가 다짐으로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과 주의 규례 선하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읽고 그것을 읽고 쓴다고 그게 하나님의 규례 선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규례를 지켜본 자만이, 그 말씀대로 준행한 자만이 그 규례가 얼마나 선하고 정말로 그 임자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하심인가를 우리가 알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눈을 잘 관리해서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증거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주의 규례는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다, 이런 선하시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복음성과 그런 그 복음성과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좋다는 말과 선하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는 선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마음과 눈을 관리하며 계명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 때 주의 규례는 선하다라고 말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했사오니, 이 고백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주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법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법도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규례가 얼마나 선하신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 주님의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그 법도대로 사는 것이 제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법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법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스킵한 부분도 있지만 35절을 보면 나의 주명의 첩경으로 율례의 길로 행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고 그랬죠. 35절은 즐거워한다, 사모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선하심을, 인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법들을 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군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되지 않는군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도를 사모했으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러한 삶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참된 믿음의 결과로 되어진 그 의에 의해서 우리가 소송되어지는, 살아나는, 완전히 부활체로 소송케 되어지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